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 회복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항우울성 약품 치료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교사님, 대개 약을 복용하면 다 낫는 것으로들 알고 있겠죠? 하지만 과연 약물 치료가 우울증 회복에 어디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항우울성 약품이 우울증을 완전히 낫게 해준다고 말하기보다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실어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다만 마음과 영적인 면에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네.
뇌신경 전달 물체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므로 우울증은 육체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체들이 변화되어서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우울해서 신경 전달 물체들이 변형되었을 수도 있지만
네.
항우울성 약품 복용은 뇌신경 전달 물체들을 안정시켜주어서 우울심리를 경감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려고 할 즈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주 하며 주저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항우울성 약품 치료는 무엇일까? 어떻게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하나? 항우울성 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 항우울성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은 없을까? 항우울성 약을 복용한 다음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중단해야 좋을까? 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먼저 항우울성 약물 치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울성 약은 처진 감정을 완화시켜주어서 수면장애, 식욕부진, 집중곤란 등과 같은 육체적 우울 증상들도 호전시켜줍니다.
네.
항우울성 약품들은 마약과 같이 흥분을 야기하거나 중독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항우울성 약품은 대개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부터 시작해서 트라이페클린, 즉 삼환계 항우울제,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 특수 항우울제, 감정 변화 안정제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첫 번째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계통에는 파네이트, 나딜, 마플란 등이 있으며 원래 폐결핵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지만
네.
결핵과 우울증이 있는 환자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발견되고 난 이후부터 우울증 치료제로 더 개발시켰습니다. 요즘은 더 새로운 약품들이 나와서 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혹 새로운 항우울성 약품이 잘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아직도 이 약을 처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의 우울증 치료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요?
모노아민 산화효소는 아민이라고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시키므로
네.
약품 명칭과 같이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아민의 효소 작용을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민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뇌신경 전달 물질들입니다. 정상적인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 수명을 다한 다음에 소멸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노아민 산화효소는 우울 환자들에게는 가능한 모든 아민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필요로 함으로 효소 작용을 억제 또는 중지시켜서 더 많은 아민 신경 전달 물질들을 뇌 안에 유지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한 사람들은 일부 신경 전달 물체들을 정상 수치보다 좀 더 오래 뇌 안에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그런 신경 전달 물체들의 분해 흡수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지시켜줍니다.
아무래도 뇌신경 전달 물체들의 정상적인 분해 과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 계통의 약품들은 부작용이 좀 심한 편입니다. 네. 의사들은 다른 약품 시도로 잘 안 될 때에만 이 약을 처방해주는 경향이죠.
그렇군요.
또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타라민이라고 칭하는 모노아민이 함유된 음료수나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복용은 환자가 타라민이 함유된 치즈,
네.
요구르트, 빵통 음식, 알코올, 카페인, 초콜릿 등과 같은 식품들을 섭취하면
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타라민과 아민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연 체내에 타라민이 축적되고 이는 혈압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혈압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삼가해야 할 음식 목록을 받고 의사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의사들은 이 약품을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에게는 처방해주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입니다. 삼환계 항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환계 항울제는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걸쳐서 개발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놀프라민이라고도 했으며 이 약품은 식욕 증진, 수면 향상, 감정 조절 등을 포함한 많은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략 이 약의 효과는 복용한 지 2 내지 4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약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침착해지고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 약을 복용한 우울 환자의 약 60 내지 70%가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환계 항우울제인 트라이페클린의 효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페클린 항우울성 약품은 뇌 안에서 여러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들의 재흡수를 억제 또는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세포 간의 상호접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뇌신경전달물체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며 이들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우울심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페클린 약품은 재흡수 억제 효과를 통해서 뇌세포 간의 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뇌신경전달물질을 더 확보해주려는 실효적인 이론입니다.
네, 트라이페클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페클린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구강건조, 소변이 차고, 변비, 졸음, 급격한 심장박동 등이 있고 앉았다가 빨리 일어설 때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현기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더러 성적 욕구가 적어진다는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대부분 우울자들은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트라이페클린의 효능을 100% 누리지 못하게 되죠. 트라이페클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 바로 프로작으로 이 약은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에 속합니다.
네, 그럼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세 번째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가 나오면서 약물 치료가 활성화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항우울성 약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프로작, 조로프트, 획실, 루복스, 슬렉사 등과 같은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 약품들이 개발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프로작은 1987년에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획득한 이후에 의료계와 일반인들은 부작용이 적고 과다 복용할 위험이 없고 하루에 한 정씩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서 항우울성 약품들 중에서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 약품이 되었습니다.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 복용자의 67%가 실제로 우울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험을 해서 항우울성 약품 치료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가 다른 항우울성 약품과 다른 특징은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오직 세로토닌의 재생성만 차단시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명칭 앞에 일부 또는 선택, 셀렉티브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는 트라이페클린 항우울성 약품과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가 세로토닌 이외에도 다른 뇌신경 전달 물체들의 영향을 주었던 것에 비해서 뇌세포 간의 세로토닌만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도록 개발된 것입니다. 통상 약을 복용한 지 10일 내지 3주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뇌신경 전달 물체만 영향을 주면 자연 부작용도 적어질 것이고 부작용이 적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로토닌 수준에만 영향을 주어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자,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요?
다른 약품들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지만 네.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구역질, 설사, 복부 통증, 두통,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더러 성적기능장애를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우울해서일 수도 있고 의료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개인적인 상황이라 처음에는 말들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남성은 주로 발기부진, 여성은 오르가즘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약물치료 초기에는 우울 증상들로 성관계에 어려우면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가 약물치료로 우울 증상들이 호전되면서 성적 욕구가 생겨나서 뒤늦게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경향들입니다. 정이나 성적 문제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항우성 약품들로 대체하거나 성적 욕구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다른 약품을 추가로 처방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우울증은 중독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를 중독증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뇌 안에 세로토닌의 적정 수준 균형 유지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강박관념 및 중독적인 병, 공포장애, 음식 중독 등에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독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가 처음에는 결핵 치료제로 사용했다가 폐결핵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발견된 것처럼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 역시 중독자의 회복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특수 항우울성 약품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의 매일 끊임없이 항우울성 약품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제품화된 새로운 항우울성 약품들은 에펙소, 웰브트린, 레모롤, 베스트라, 디스라엘, 서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약품들도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을 작용시키는 것들로 세로토닌을 생성시키거나 또는 다른 뇌신경 전달 물체들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모롤, 에펙소는 모두 뇌신경 연접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양을 증가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현재 정신과 계통 치료를 위해서 110가지가 넘는 약들이 개발되거나 개발 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도 실험을 거쳐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시판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수 항우울제 효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개발되는 항우울성 약품들은 부작용이 아주 적거나 부작용이 있어도 견뎌내기가 조금 쉽게 제조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웰브트린, 서전, 레모론 등은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 약품에서 나타났던 성적인 부작용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서 다행입니다.
네, 항우울성 약품 구분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감정변화 안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성 감정을 나타내는 조울증과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 안정제인 리튬과 경련 억제제인 엔티컬버슨이 여기에 속합니다. 감정 변화 사이클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정 변화 안정제를 처방해 줍니다. 조울증 억제 약품 치료는 아직 리튬 이외에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조울증 환자의 40 내지 60%가 과거 리튬으로도 안정은 된다고 하지만 다른 항우울성 약품 복용이 리튬의 효과와 체내 반응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정 변화 안정제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안정시켜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려는 것으로 주로 조울증 현상을 보이거나 우울 또는 과거 조울증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우울성 약품 치료는 무엇인가 해서 어느 정도 항우울성 약품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항우울성 약물 치료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우울증 확인을 위해서 치료사를 찾아간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치료자가 진단 후에
항우울성 약품 치료를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난감한 입장에 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 복용 자체만으로도 자신이 아프다거나 면역성이 부족해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약물치료를 꺼리게 마련이므로 약물치료로 좋아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누구나 처음에는 항우울성 약품 사용 결정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한 여성 우울자의 약물치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2년간 상담 및 회복치료를 받아왔어도 차도가 없자 치료자는 항우울성 약품치료를 해보라는 제의와 함께 한 정신심리 상담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평소에 약물치료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심리 상담자를 찾아가서 이미프라민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어떻게 정신심리 상담자의 처방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며칠 동안 처방전을 지갑에 넣고만 다녔다. 그렇게 2주를 지내던 중에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그녀는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정신심리상담자를 찾아갔더니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고 전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졌다. 처음 정신심리상담자로부터 항우울성 약품 처방전을 받았을 때는 약을 복용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마치 내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는 것이 입증되어 버린 것 같아서 두렵고 수치스러웠었다. 그러나 그녀는 진작 항우울성 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약물치료를 시작했을 걸 하는 후회를 했고 1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나서 아주 많이 좋아졌다. 네, 비록 짧은 사연이지만요. 약물치료의 두려움과 효과체험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약물치료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울자들은 처음부터 약물치료를 고려하지 않다가 사연에서처럼 증상이 심해질 때에 가서야 약물치료를 고려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치료자와 신뢰심 관계를 더욱 유지할수록 약물치료를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약물치료를 한다고 해서 회복을 돕는 치료자나 후원자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물치료는 단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므로 상담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우울증 회복 모임과 같은 다른 회복치료도 병행해야만 합니다.
약물치료를 결정하는 데는 글쎄요, 어떻게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약물치료 시작은 우울증의 심각 정도와 회복 진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상담이나 회복 모임 참여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약물치료를 유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울증이 당신의 삶을 계속 위협할 때에는 항우울성 약품 치료를 즉각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들은 약물치료를 결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다른 회복치료는 잘못된 것이나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약물치료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울자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약물치료로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며 약물치료로만 다 나은 것으로 알지만 이미 약물치료 이전에 우울증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했기 때문에 실은 모두가 함께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무슨 병이든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약물치료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들이고 또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울자들은 다른 회복 방법들을 다 시도해본 다음에 즉 우울증 극복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사항들을 터득한 연후에 마지막으로 약물치료를 생각하게 되므로 이전의 회복 노력들은 약물치료에 확고한 의지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사숙고와 신뢰심 또한 필요하다.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 우울자의 약물치료 이야기에서도 그녀는 처방전을 받고서도 2주간 약물치료를 심사숙고했으며 심지어는 정신심리상담자가 어찌 자신의 우울증을 다 알고 이런 약을 처방해줄까 하는 의구심까지 보였지 않았습니까? 항우울제를 처방해주는 의사나 정신심리상담자를 신뢰해야만 약을 쉽게 복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치료자로부터 2년간 회복도움을 받아오면서 어느 정도 신뢰심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소개해준 정신심리상담자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우울증 회복에 대한 지식도 신뢰하여 심사숙고 끝에 처방약을 복용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는 항우울제 치료 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약물 치료는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당신이 시도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임을 상기하자.
지나치게 약물 치료에 의구심을 갖다 보면 제때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찾아간 의사를 신임할 필요가 있다.
의사를 신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의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너무 항우울제 복용을 서둘지 말아라.
만약에 약물 치료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좋습니다. 비록 약물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도 치료자와 회복은 계속해야 하며 나중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다시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부분 항우울 약품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어떤 항우울제는 당신의 체질에 따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평소 간에 이상이 있거나 발작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네, 어렵게 약물치료를 결정해도 과연 약물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흥분된 감정이 약이 되지는 않을까? 단지 나의 문제만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에 대한 대답은 모두 노노 아니다입니다. 항우울성 약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흥분감을 야기하거나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약물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은 항우울성 약품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이 변화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약물치료를 받았던 두 남녀의 약물치료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남성 우울자는 나에게 약물치료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고 한 여성은 약물치료로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간은 상태가 좋아져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대해진 것 같고 나 자신을 덜 판단해서 약물치료 결정을 아주 잘한 기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항우울성 약을 복용했어도 다른 사람으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우울증 회복 모임에 계속 참여했으며 상담치료도 병행해서 결과가 좋아져 그간 우울증과 씨름하는 데 낭비했던 에너지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물치료는 우울증상을 완화시켜주어 과거 생활습성들을 탈피하게 하고 보다 건강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치료가 나의 삶을 구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약물치료를 시작해도 부작용이 심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항우울성 약품을 며칠에 다시 처방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약물치료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서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약물치료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울증의 회복 성공은 약물 치료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상담 치료와 회복 모임 참여를 병행하도록 계속 노력해야만 합니다. 중독 회복의 경우와 같이 아무리 항우울성 약을 복용해도 사고 방식이나 자신의 생활 태도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므로 우울증 회복 모임 참석이나 상담 치료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는 항우울성 약품 복용이 우울증의 함정으로부터 기어나오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어도 나머지 일들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우울성 약품은 매직 필스, 즉 마술적인 알약은 아니지만 약물치료가 삶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복용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참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울증 회복 방송에서 항우울성 약물치료가 무엇이고 약물치료 결정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약물치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등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울한 분들의 지혜 있는 약물치료 결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은 한 라디오 우울증 회복방송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힘이시여, 저희 우울한 일상생활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깨끗하게 제가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저희 고집, 합리화 그리고 사악한 모든 생각들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생각과 명철한 결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도 기도드립니다.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혜왕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는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우울증 회복 방송 내용을 수록한 CD를 희망하시는 분은 909 지역번호에 595국에 1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회복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나를 데려가신 거죠. 세상 모두가 주님 잊고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리. 어려움 속에서도 난 견뎌내리. 나 혼자뿐인 길을 걸어도 주께서 내 걸음은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있네.